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다가도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형이상학적인 그런 삶을 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굉장히 임의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옛날 예전 성경은 요 개정판 이전의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한다는 말보다도 의뢰한다는 말을 더 좋아해요. 의뢰한다, 신뢰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다, 의탁하고 아뢰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의뢰한다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내가 그분을 모든 것을 아뢰며 이런 측면에서 이 의뢰한다는 게 더 신뢰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의뢰하는 것에 더 부합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의 삶은 여기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다,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한다,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이 이렇게 요동하고 좀 이렇게 번민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산같이 요동치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후반부를 보면 어떤 대목들이 나오냐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37편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125편도 역사적인 정황이나 배경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그 나라의 그 유다라는 그런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쓴 내용이 아니라 그곳에서 썼긴 했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의 집도 짓고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주의 모든 사람들이 협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족속들은 곱게 보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도비아라든지 삼발렛이라든지 그 사마리아 족속들이죠. 이방 족속들이 와서 저 유다 백성들이 여기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저들이 뭐 하는 건가 하고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그들에게 쳐들어가려고 하고 위협을 강행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나름대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이 안팎에 모여서 항상 시시탐탐 유다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저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상황과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뢰하는 자가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산은 흔들리지 않죠.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되면 뭐 나름대로 좀 그 모양이 좀 변화되겠죠, 퇴색하겠죠. 그렇지만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게 뭐냐? 시온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템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시온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통상적으로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 같이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요동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시온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동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생각하는 갈다라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많이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물론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끊임없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란 존재가 그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그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은 잘 변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요동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내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 따라 변화되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요동하지 아니한다. 누가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건이 문제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의뢰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의뢰합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누가 의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뢰해야 돼, 의뢰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의뢰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 자신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의탁한다.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 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여러분 자신을 맡깁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굴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다 굴려버리세요. 맡기세요. 내 생각으로 내가 뭐 계획하고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탁하고 굴려버렸어요. 맡겨버렸어요.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더 이상 그 맡긴 것을 자기가 다시 가져오지 않습니다. 택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나의 근심과 나의 행사를 맡겼으면 그분이 알아서 해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것이 의뢰하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맡긴 것을 가지고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 근심 걱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막 걱정합니다. 근데 여기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저가 이루십니다.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아무리 애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행사를, 이 일을,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생각합니까? 너무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이 이루시도록 여러분의 그런 어떤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내어놓으세요. 양보하세요. 주님께 이루시도록 그분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맡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시편 37편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인내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인내하시고 기다릴 줄 알아서 맡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좀 더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요. 성급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의뢰하다가도 중간에서 자기가 다 일어나서 자기가 다 알아서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의뢰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요동치 않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요동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자가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동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견고한 바위와 같은 삶입니다. 근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요동치느냐 요동치지 않느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이 여러분을 요동치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여러분을 요동치게 해요. 상황이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여건과 조건, 상황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저나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 경험하는 바예요.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시온산과 같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동치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거는 바로 이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한다는 말에 있는 것처럼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해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 성전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가치가 없지만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성전으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때문에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런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은요, 도시는 여러분들 나중에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요. 책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도시라는 것은 산으로 둘려 있다고 합니다. 북쪽에도 예를 들어서 스코포스 산이라는 거가 있었고, 이 동쪽에는 올리브, 감람산이라는 올리브산이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도 큰 언덕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언덕과 산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지역과 같이 하나님이 둘러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줘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막아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 도시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런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15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5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로다. 이 호위한다는 말이 둘러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호위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사극 같은데 드라마 보면 호위무사라고 있죠. 호위무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떤 지켜줘야 할 사람을 호위하는 거죠. 빙 둘러싸서 그 사람을 호위하는 것입니다. 에워싸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믿는 자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와 같이 은혜로 믿는 자를 의인을 호위하신다. 시편 32편 7편에도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워싸 주신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구원의 노래로 구원받은 자로 나를 애워주신다. 이 애워주신다는 것도 둘러싸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are my hiding place. You will protect me from trouble and surround with me song of deliverance. 여기서 애워싸는 말이 surround라고 말하고 있어요. surround. 근데 이 surround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거기 음향에 이제 기능이 있죠. 모노 사운드가 있고 스테레오 사운드가 있는데 그 사운드 중에서 이제 뭐 이거 오래전에 나온 거지만 그 스테레오 사운드 중에서 이제 서라운드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둘러싸여 주는 거, 에워싸여 주는 것 같은 그런 스테레오 사운드는 뭐예요? 한 곳만 그 어떤 사운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둘러싸서 에워싸한다는 거예요.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라운드예요. 서라운드 사운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서라운드 둘러싸준다는 거예요. 둘러싸준다는 거예요. 애워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애워싸주시는데 그냥 애워싸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인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하심,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싸주신다는 거예요. 싸매주시고 애워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노래로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워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점에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나 이런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족속 이방 족속들이 호시탐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들을 향해서 시간만 있으면은 내가 쳐들어가서 공격해야지 하고 아주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럴 때 환난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은 나의 은신처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은신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주신다. 10절 32편 10편 30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도 계속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의 사랑과 자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까지 두르시고 이끄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울 때 더 보호하시고 둘러주시는 분입니다. 그 그렇지만 항상 이 어려울 때보다도 항상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둘러주신다는 이 고백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편 23편에서도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왕이 끊임없이 그를 쫓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시때때 너무나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자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느냐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건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산발랍이나 이 사마리 족속들이나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어떤 고통하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잘 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이 환경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조금만 우리가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잘 신뢰하고 의뢰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 하고 그런 바람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점은요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질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인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심을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확신시켜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는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야. 이런 말도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메시아는 언제 올까? 막 나름대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과 함께한다.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합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환경도 나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의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강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4절 보면 우리 지금 개정판은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말하다가 갑자기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자입니까? 누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뢰하는 자는 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한 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항상 이 선한 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도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도덕적인 고결한 어떤 삶,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도덕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 도덕적인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덕목이다라고 말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의 결과죠. 크리스천의 삶의 다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선한 자,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율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래서 선한 자를,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것과 대조됩니다. 여러분, 정직은 거짓과 대조가 됩니다. 누구든지 거짓과 정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뚜렷한 거죠. 이중적인 거 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말해도 이것이 된다라고 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불리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우리를 주도하거나 상황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여호와는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그 관계성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소서. 이 선대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good이죠. Good to those. Do good, O Lord, to those who are good.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가 여러분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 나왔나요? God is so good. 다 아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제가 1부 때는 부르지 않았는데 2부 때는 한번 불러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을 뿐만 아니라 He is so good to me.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 선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경험하는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것을 언급했지만, 인용했지만 시편 4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선하시다는 게 끝이에요. 끝.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을 좋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추상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으시다는 것은 친히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간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예,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5절을 보면 자기의 굽는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에게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굽은 길로 죄 짓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치우치는 자. 이 성경에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이 없고 치우친다는 것은 영적 기준인 말씀의 기준을 떠난 자들을 가르쳐서 치우치는 자들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그 굽은 길이 내가 굽었다는 것을 알고 치우친 것을 알고 그것을 교정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치우치는 자를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 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다니게 하나님이 방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 죄인들은 죄인들과 놀으라고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이런 측면에서 유유상종은 참 불행입니다. 죄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이 상태. 그런데 반면에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팔레스타인 고구로 돌아왔던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그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평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평강을 조건부적으로 평강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없었던 것이 있게 될 때 잡이 없었던 사람들이 잡을 갖게 될 때 자기가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될 때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평강이 있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평강을 조건부적인 어떤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되어지는 것이 평강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평강은 조건부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부적인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되는 게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라든지 뭐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 갈라디아서 이런 거 쓸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문구 중에서 서신서를 쓸 때 인사를 할 때 그가 이렇게 첨부했던 첫 번째 인사할 때 쓰던 그런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은 무슨 무슨 교인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느 어느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느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한없는 친절과 호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조건 없는 그의 호의와 친절이 바로 은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결과 그 은혜 결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평강을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요건이나 환경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런 평강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 당시 구약시대는 그 시대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선민들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으시고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인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의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